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우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토요일 아침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본문은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빼앗겼던 처자와 전리품들을 도로 되찾아오는 아주 뭐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가담했던 자나 뒤에서 후방에서 보급품을 지켰던 자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참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굳혀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세력이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동안 사울의 운명은 기울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승리하는데 사울은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점점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조건이 나빠서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꾸 절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속에서도 자꾸 승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금방 계속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최후가 오늘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기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격돌한 길보아산의 대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뭐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이 모두 전사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쓰러지는 비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다윗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가만 보면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지도자의 운명은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던 때부터 사울의 멸망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났고 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안 오는 것 같지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분명히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까? 학기말고사가 분명히 있어서 자기가 그 학기 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그 학기말고사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던 심판이든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위한 심판이든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죽음에서 그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주변의 많은 좋은 사람들까지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는 왕자였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잘못된 아버지, 잘못된 지도자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수많은 용사들이 그날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더십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잘못 들어서면요,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아들들이, 능력 없는 부잣집 아들들이 그걸 날리는 것을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은 잘못된 지도자가 그걸 관리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거북선 그 대함대가 원균이라는 잘못된 지도자가 몇 년 맡으니까 그냥 다 몰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키우면요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리더를 사랑하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잘못되면은 자기뿐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들었으면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 하나 잘못 쓰면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 전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리더가 서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리더 밑에서 산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울 왕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 폭군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의 기나긴 도망자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사실 사울의 왕위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땐 행복할 때는 1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데요. 불행할 때는 하루가 1년 같아요.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도망자 시절을 다윗이 기다렸어요. 패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DVD나 이런 인터넷 볼 때 좀 패스트 포워드 시키는 게 있잖아. 앞에 딱 눌러가지고 그냥 쫙 앞당겨가지고 막 자기 보기 싫은 거 건너뛰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힘들 때 좀 빨리 쫙 가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의 시간은 그냥 견뎌야 됩니다. 그걸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시편 3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손에 칼을 들고 악인과 싸우는데 인생을 소진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자신의 칼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칼로 직접 사울을 쳤다면 굉장히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동족의 피를 손에다 묻힌 사람이 새 역사를 시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할렐루야교회 김승우 목사님이랑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하고 또 우리 만나교 김병성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우리 선배님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교계 리더들이 다 그냥 은퇴해져 버리고 돌아가시고 없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좀 막막하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지도자야. 우리가 차세대 지도자야. 이제부터는 남을 앞에 분들을 바라볼 수 없고 이제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된다. 근데 그 순간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위대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늙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위에 분들이 있을 때는 항상 편했어요. 그냥 뭐 어른들이 잘해야지, 지도자들이 잘해야지, 우리가 잘 따라가지. 항상 그렇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난하는 자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역사의 중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잘 버텼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죽였으니 블레셋 군들의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신났어요. 8절, 11절을 보니까 블레셋인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시체를 끌고 와서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놓고 전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승자가 패자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면은 죽어서까지 치욕을 줬어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그냥 블레셋 동네마다 다 돌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무도 끽소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명예도 그를 따르던 국민들의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을 때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도 충신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용사들이었죠. 11절 보세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정규군은 다 무너졌는데 이 마을의 민병대가 블레셋 진영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사울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즉위하던 무렵 아직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던 시절에 길라 야베스 마을이 그 이방인 족속의 습격을 받아서 거의 멸망의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해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40년이 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밤을 틈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블레셋 병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 그 곳에 들어와서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중히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장사 지낸 땅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다.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첫사랑과 같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졌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동족을 구해냈던 그 승리의 장소에 이제 사울은 시체가 돼서 묻히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에 비참한 모습으로 묻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포 앤 애프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기 전에 사울과 떠난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큰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교만해지면, 중간에 방자해지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나 대학 때는 잘 믿었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요즘은 별볼일 없다는 뜻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머, 나는 뭐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사울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실패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불붙입니다. 절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자각하면서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사울이 왕이 되고 처음 전쟁들에 승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놓고 나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참 잘하나 본데? 나 괜찮은 왕인가 봐.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팔아서 스타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간절히 붙잡았던 하나님을 성공하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의 빛나기 시작했던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보죠.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몇십 년을 목회를 신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끝내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선배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학 청년 때뭐 누가 한 번쯤은 학생회장 안 해봤겠습니까? 막 수양회 때뭐 작은 불꽃 하나에 부르면서 주여 나를 들어서 열방으로 보내소서 별의별 헌신 다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요,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뜨거웠던 헌신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절박했던 은혜는, 겸손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게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패배할 때예요. 사업이 망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힐 때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 참 좋죠. 우리는 이 사울 가문의 최후에서 기름 부으심이 떠난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 받는 거, 장로 임직되는 거, 집사 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권사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목회자 비참합니다. 한때 쓰임 받았으나 기름 부으심이 떠났던 교회들 비참합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시체처럼 나부러진 교회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처음 사랑이 떠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처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첫사랑이 계속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는 무엇이 새로우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처음 섰던 그 첫사랑의 헌신이 차갑게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유지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새롭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던 겸손했던 지도자 사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니 기름부심이 떠났고 기름부심이 떠나니 질투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힘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는 끝까지 붙잡고 갈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때 그 간절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순수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